의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자국 영토에 상륙하려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 내 코진카 마을 인근에 우크라이나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최대 30명의 병력을 상륙시키려 했다면서 러시아군과 국경수비대가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체슬라프 글래드고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코진카 마을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은 2022년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뱀파이어 로켓 7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도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드론 27기를 크이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이번 드론 공습으로 중부 빈니치아 소재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면서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6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됐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과 신국민당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후보, 자유민주당 소속 레오니트 슬루츠키 후보, 러시아 연방공산당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후보가 출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하며 나머지 출마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관심사는 투표율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사상 처음으로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국내 9만 4천여 개 투표소와 해외 29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수도 모스크바 등 29개 지역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투표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타스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번 대선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점령한 돈바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 이후의 혼란으로부터 러시아를 구하고 서방에 맞서고 있는 데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말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뒤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던 2008년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의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오늘 미국의 민간단체인 동서문화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이 우리가 현재 틱톡에 대해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셜미디어 X 등 많은 서방의 웹 기반 플랫폼들을 차단하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서방국들의 여러 플랫폼들이 차단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1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앱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된 틱톡 제한법은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주민들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당했다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어제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쿠아이티 교차로에서 갈증 해소를 위해 인도주의 지원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주민들을 겨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차로는 최근 구호 트럭이 식량을 배급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호물자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물자 분배 지점에서 가자지구 주민 수십 명을 공격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구호물자 분배소에도 공습이 가해져 8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주장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든 동맹국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6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도 열고 역내 문제와 국제정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will then travel Seoul to participate in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summit will demonstrate how democracies continue to deliver.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여하는지,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태열 외교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광범위한 역내와 글로벌 사안을 논의하고 70년이 넘는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본 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본 회의는 20일 화상 형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든 동맹국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같은 국가와 밀착하며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Any partner or allied country that would support Ukraine in whatever security assistance it needs 155mm.
싱 부대변인은 한국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155mm 포탄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보 지원이 무엇이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파트너 또는 동맹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추가 탄약과 155mm 포탄 등 각종 무기와 예비 부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미국은 155mm 포탄 주요 보유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55mm 포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무기의 품질 관련 질문에도 즉답 대신 러시아의 고립을 지적했습니다.
Speak to their effectiveness. We haven't done an assessment of that.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 know.
싱 부대변인은 북한산 무기 성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관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되는 전쟁에서 더 많은 무기를 얻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가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로 가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거의 50개 국가와 동맹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을 소집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싱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영킴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망명을 원하는 이들은 2023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현재 중국 내 탈북민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내거는 등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찾아 구금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오래 지속되고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정부의 수입 창출을 위해 북한인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보내져 중국 랴오닝성의 수산물 가공 공장 등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비영리 매체 아웃로우션 프로젝트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2017년 이후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한편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의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저울을 잔악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노동으로 가공되거나 불법적이고 규제받지 않는 미신고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공산당 선박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게인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탈북민들을 공격적으로 색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부모들이 아주 오래전 그랬던 것처럼 자유를 찾는 무고한 북한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대다수가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그리고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내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북한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노동과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똑같이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의 대상인 자유를 사랑하는 탈북 난민들의 편에 설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 초당적 결의안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하원 결의안과 중국 내 탈북민 및 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all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2월 VOA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에 맞선 미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파트너들과 전례 없이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C is the only country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이날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도 대외 원조, 함대 나포, 강력한 대중 메시지 캠페인을 통해 국제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며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공세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중국과의 거래는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중국이 입지가 약화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부는 중국의 이러한 강압적 행태에 대응한 바이든 정부의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대중국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특히 태평양 제도 등 전 세계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과의 모든 연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The aligned piece, which I think has been unprecedentedly successful, all the alignmen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in the Indo-Pacific and especially in the Pacific Island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국내 경제력의 원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도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중국 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성공해 왔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전략 보고서는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the department is currently looking at the evolution of ou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not just as it relates to.
레트너 차관보는 현재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지휘 통제 구조의 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뿐 아니라 잠재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있으며 태평양 제도에서의 작전 수행 방식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태평양 제도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서면 증언에서도 태평양 제도에서 한국 등과의 협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인 블루퍼시픽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응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이 파트너스인 블루퍼시픽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역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다섯 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먹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가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 무력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의 프랭크 로즈 부청장이 13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enhance its ability to threaten both our Asian allies and the US.
로즈 부청장은 이날 미국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핵 억제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과 다양한 운반 능력을 확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우리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북한에 92차례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는 또한 핵확산 금지조약 원칙과는 정반대로 지난해 김정은은 북한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바라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개된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 보유국 지위의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 정치적 승인 효과를 빚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반미 진영 내에서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15일부터 시작하는 러시아 대선 이후 있을 푸틴 대통령 방북 때 북러 정상회담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 또 하나는 북한이 자체적인 핵 무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부분, 두 가지가 주요하게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향후 북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개관연구위원은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P5 국가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 보유의 기정사실화를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인정하든 미국이 인정하든 소위 P5 차원에서 오피셜하게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들을 앞으로 불러올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형성된 밀착 관계를 자신들의 수권인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은 지난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과 이후 이루어진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등을 통해 미국 등으로부터 느끼는 자신들의 위협 인식과 자체 방어를 위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통제 수단이 마땅히 없는 데다 오히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거기에 기반한 핵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이런 정치적 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근거가 되는 북한 핵 보유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할 경우 NPT 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미국은 물론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발언은 북한 핵 보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방에서 제기하는 러시아의 북한 핵 개발 지원설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동이 뭐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연루되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고민한 것으로 봐야겠죠. ICBM 전술 핵무기 투발과 관련한 이제 미사일 기술 협력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겠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정책은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러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것에서 현재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다음 재판 절차로 넘어가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의 변호인 측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보내고 1월 3일 북한의 공식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북한이 X 계정을 통해 최초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났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만큼 법원 서기관실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법원 서기관실은 피고의 궐석 여부를 판단해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지난해 12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과 한글 번역본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우편물은 반송 처리됐지만 배 씨 측은 해당 우편물에 수신 기록이 남아있다며 우편물이 성공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배 씨 측이 제출한 페덱스 운송 기록에는 우편물이 뉴욕 북한 대표부에 도착했다는 문구와 함께 받은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 소속 직원이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수신자 확인 서명까지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 씨 측은 배 씨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한 뒤 내용 중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법원 서기관실이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배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벼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북한이 원벼의 가족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3억 3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북한은 원고만 171명에 이르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의 소송에서도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례로 본다면 배 씨와 가족 등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미국 법원의 결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이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점증하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발간한 2023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유럽연합과의 협력뿐 아니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발전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국가 정상들의 참석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며 4개 파트너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사이버 방어와 신기술, 해양 안보와 기후변화, 허위 정보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억제해야 할 핵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핵 억지 임무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핵기획그룹 회의에서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의 계속되는 무모한 핵수사와 국제약속 위반, 이란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 확장 등 현재 안보 환경에서의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앞서 2022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반면 지난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핵 규탄 문구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부대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연설하고 탈북민들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를 개최하는 18일을 전후로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먼저 15일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란 주제로 행사를 엽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올해 발간 10주년을 맞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포괄적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한일, 캐나다, 호주 등 13개 정부가 이 행사를 공동 후원합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레슬리 노턴 제네바 주재 캐나다 대사 등이 기조연설을 하고 탈북민 3명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캐나다 단체 한보이스의 시언정 대표는 14일 VOA에 탈북민 중엔 지난해 서해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탈북민 김모 씨와 중국에서 지난해 북송된 탈북 여성의 가족 김규리 씨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초청한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중국에서 10년, 15년, 20년간 비밀리에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으로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these are the two biggest issues. What'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 and what's happening across the border.
정 대표는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더 악화한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국경 봉쇄, 월경자 사살 명령 등은 COI 보고서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인권연맹,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전환기 총리 워킹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엔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부대 행사가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UNCY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벳 살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실은 앞서 VOA에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은 14일 VOA에 오는 18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 이어서 이날 오후에 있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일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구두 보고 때도 여러 나라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동맹 중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나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의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이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수차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대화를 원했던 미국은 일본,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ll keep reinforcing it. I mean, as you probably know, they've reached out to North Korea a couple of times and they haven't responded. You know, they wanted to have the dialogue.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원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바이든 2기 행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북한이 세계 무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한국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침략할 경우 응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2기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태평양의 누군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에서 미한 동맹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양국 관계뿐 아니라 미한의 3국 관계를 매우 성공적으로 강화해 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같은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y will continue to grow stronger. I think Biden has been very successful in strengthening not only bilateral USROK.
미한 양국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 NCG를 신설하는 등 양국 간 핵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한의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훈련 정례화 등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미한 동맹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핵협의 그룹과 같은 체제나 경제안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현 상황, 즉 상당히 강력한 미한 동맹이 지속될 것이라며 적어도 다음 한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임 정부의 동맹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많은 동맹 간의 협력과 연합훈련, 일본과 관련한 협력과 파트너십,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see continuity with the current situation. a fairly strong U.S. ROK alliance.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 무기 특별 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미한 동맹과 관련해 2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유럽과 중동, 홍해에서의 도전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압도돼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2기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국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미한 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정책이 공표되지 않았고 안보 관련 참모진 구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1기 때의 동맹 정책을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란 진단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한 일만 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미한 동맹을 격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트럼프는 연합 군사활동을 축소할 수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걱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concern just based on what Trump did in his first term of office. There's a concern that he will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부유하다고 믿기 때문에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며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재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could be that Trump's threats to withdraw U.S. forces is a bargaining tactic intended to put pressure.
베네스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라며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더 늘리려고 할 것이고 한국이 미한 관계 전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며 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mal expectation we have is that Trump takes a policy of America first. That means he will likely want to increase the burden sharing.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이 줄고 한국이 양국 동맹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실제로 앞서 2018년 6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그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며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이 바이든 정부와에서 올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한 SMA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BOA의 관련 질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가 연말까지 새로운 SMA 협상을 추진해 체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SMA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미한 동맹 정책에 관한 중요한 초기 지표가 될 것이라며 그가 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상 또는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가장 먼저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의 역내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방비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doesn't happen, I think you will see Trump talking about, well, South Korea's got to do more, the Japanese have to do more, so we can do less.
한편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대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주둔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위협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치기 위해 이런 역량과 기반, 군수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감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역량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포함해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의회의 중국위원회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 제품의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수산업 내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들은 최근 미국 잡지 뉴요커에 게재된 워싱턴 DC 비영리 매체 아웃로우션 프로젝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와 이런 수산물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관한 끔찍한 내용이 폭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코와 같은 미국 식료품점과 도매업체에서 판매되고 군사기지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심지어 의회 군의 식당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가 모두 강제노동을 지원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의도치 않게 연루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지난 11일 발송됐고 13일 공개됐습니다. 의장들은 서한에서 특히 미국 수산물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무력 시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문제와 중국 수산업에서의 강제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들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6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국 업체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중국의 북한인 고용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접근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는 한편 중국산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한국과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연방 차원의 모든 수산물 조달에 관한 공급망을 완전히 공개하고 중국 수산물 구매 시 공급망 위험을 설명하는 주의보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아웃로우션 프로젝트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및 현지 방문, 그리고 무역 통계 등을 통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산물 납품 의혹을 받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와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는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카사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구 공보실 관계자는 10일 VOA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CBP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사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UA는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21년 3월 15일 유럽의 대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을 떠나 길고 긴 항해를 한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519년 마젤란은 27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최초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젤란 일행은 스페인을 떠나고 몇 달 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합니다. 마젤란은 그곳에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평온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마젤란 일행은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괌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 일행은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 일행과 원주민들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선장인 마젤란을 잃은 남은 일행 18명은 간신히 섬을 빠져나와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65년 3월 15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 합동연설에서 흑인들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적인 장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But even if we pass this bill, the battle will not be over. What happened in Selma is part of a far larger movement which reaches into every section and state of America.
존슨 대통령의 연설은 전국적으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관심은 투표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의 평화 시위를 경찰이 잔혹하게 진압한 엘라베마주 셀마시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미국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But really it's all of us who must overcome the crippling legacy of bigotry and injustice. And we shall overcome.
그리고 이는 결국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한 민권 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투표권 법안은 1960년대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한 존슨 행정부의 일련의 민권 법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65년 의회를 통과한 투표권법은 흑인 민권운동의 꽃으로 불립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